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지원을 위한 미군의 역할 확대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필요시 탈레반에 대한 공습을 늘리고 아프간군과의 협력 방법도 좀 더 신축성 있게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연합군이 아프간군의 치안 임무를 넘긴 이후에도 미군이 1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근 몇 개월 새 탈레반과의 전투가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3,500여 명의 아프간 민간인이 숨지고 7,400여 명이 다쳤다며 대부분 탈레반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와 유엔이 지난 2012년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다마스쿠스 외곽의 봉쇄 지역인 다라야에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 측은 이번 식량 지원이 유엔과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에게 식량과 밀가루,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한 관계자도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다라야에 식량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2,400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다라야에 4천에서 8천 명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반정부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은 최근 발생한 남동부 마드린주 경찰서에 대한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8일 마드린주 미드야트 마을 경찰서에 자신들이 자살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쿠르드 노동자당의 한 분파인 쿠르드 자유호크스는 앞서 이스탄불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1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르드 자유호크스도 성명에서 자신들이 폭탄 공격을 가한 것은 터키가 더 이상 관광객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의 축구 대제전인 유로 2016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대회가 테러 위협에 따른 공포와 노조의 파업 속에 진행되는 만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9만 명의 경찰과 민간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 선수 등을 경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 주요 도로 주변에는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으며 역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열차 기관사들은 축구 경기장까지의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밖에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조종사들도 지난 주말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관람객 수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몰래 보유할 헌법상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내 두 개 카운티에서 경찰로부터 공공장소에 총기 반입을 거부당한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무기 보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판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무기 관련 법률을 옹호했습니다. 관련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중부 캔자스주 루이빌에서 오늘 전설의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에 대한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장례식에 앞서 오전에 알리의 운구차 행렬은 그가 생전에 중요한 인연을 맺었던 루이빌 내 여러 장소들을 들른 뒤 시신이 안치될 케이브 힐 공동묘지까지 37km 구간을 대상으로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루이빌 체육관에서 공개 장례식 행사가 치러집니다. 이 자리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희극인 빌리 크리스탈도 참석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으로 인해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는 대신 백악관 보좌관이 조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먹여주는 아버지와 물고기를 먹여주는 대신에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아버지. 누가 진정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가운데 한 명인 미국의 빌 게이츠는 평소 자신의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기부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대신에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20여 개 나라에 병아리 10만 마리를 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빈곤 국가에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대신에 닭을 키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닭을 갖게 된 가정은 달걀을 먹을 수도 있고요. 닭을 키워서 팔아 돈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들, 또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에 북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6도, 신의주 17도에서 20도, 개성은 18도에서 25도, 함흥 18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제프 버넷의 노래입니다. Call You Mi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Hey, call me now, call me later, or call me whenever. Call me friend, call me lover, or call me whatever. I call you mine. No ownership implied whatsoever. I call it what it is. A natural blend together. Them other brothers like to holler forever. I holler now. How it sound to you when I'm in town? You can get it. If not, you can imagine. Enough with the rap. Time for some action.
Call you my own and can I call you my lover? Call you my one and only girl.
Can I
call you my everything? Call you my baby? You're the only one who runs my world.
Can I
call you my own and can I call you my lover? Call you my one and only girl.
Can I
call you my everything? Call you my baby? You're the only one who runs my world.
Let me know that you're my own. Yeah, yea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군의 해외 파병 규모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은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영화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또 오락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초대형 놀이공원 두 개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국제보건기구 WHO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임신 연기 권고를 포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자, 첫 소식으로 중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군의 해외 파병 규모가 상당하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관현 신화통신은 현재 인민해방군 2,400명이 아프리카에서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중국군의 해외 파병 규모가 총 3만 명에 이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예. 자, 인민해방군이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신화통신은 해외에 파병된 중국군의 임무가 국제연합 UN과 협력하에 진행되는 평화유지 활동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또한 향후 이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8,000명 규모의 즉각대응 부대를 창설해서 필요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즉각대응 부대는 앞으로 5년 동안 각 분쟁 지역의 평화유지 업무를 수행할 현지 인력 2천여 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예. 자, 중국이 미국처럼 해외 군사 기지를 확보할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앞서 중국군 병력 2,400명이 현재 아프리카에 파병돼 활동 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중국이 아프리카 동부, 중동 지역과 가까운 위치의 작은 나라인 지부티 정부와 10년 군사 기지 사용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사실이 지난해 말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우첸 대변인은 당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과 지부티는 현재 군 지원시설 건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이 시설은 앞으로 중국군이 국제평화유지,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의 항해 안전 수호, 또 인도주의 구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과연 중국이 해외 군사기지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 대변인은 중국이 지난 2008년부터 21차례에 걸쳐서 60여 척의 함정을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 보내서 항해 안전 수호 업무를 전개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비와 식량, 연료 보급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부티 군사기지 확보 사업은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도 역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은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지부티의 지정학적 이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이곳의 군사기지는 홍해와 아덴만이 만나는 해협의 길목에 바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곳의 공간을 확보하면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핵심 해양 수송로를 통제하는 동시에 또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교두보를 잡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도 인근 지역에서 지난 2003년부터 캠프 르모니에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르모니에는 미군 특수부대 병력을 포함해 4천여 명이 주둔하면서 대테러 작전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해외 군사활동 확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선딩 리 중국 푸단대 교수는 미국은 지난 150년간 전 세계의 세력을 확장시켰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의 군대를 파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이 과거에 했던 것을 중국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군 병력의 활발한 국외 활동과 해외기지 확보 계획 등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 해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영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영국계 유력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는 최근 발표한 2016-2020 세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의 영화산업 연간 매출이 103억 달러에 이르러서 세계 최고 영화시장인 미국의 매출 규모 101억 달러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갈수록 중국인들이 영화관에 더 많이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국가별로 영화산업 매출 규모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미국이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오는 2020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져서 미국이 연간 110억 달러 매출에 머무는 동안 중국은 151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 중국인들은 주로 어떤 영화를 많이 보나요?
네, 미국의 경제 전문 텔레비전 방송인 CNBC는 최근 관련 보도를 통해서 중국 영화 관람객들이 애니메이션, 다시 말해 만화 영화와 판타지, 또 가정물을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영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외국의 영화 관련 대기업들의 노력도 또 굉장히 활발하다고요.
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애니메이션과 가정물 영화 제작사로 가장 유명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의 월트 디즈니인데요. 이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 디즈니는 최근 중국에서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첫 이 중국판 디즈니 영화 제작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로버트 아이거 월트 디즈니 최고 경영자가 다음 주 개장 예정인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디어 작업, 영화의 컨셉, 제작진 발굴 등을 포함한 이 영화 개발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디즈니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이 놀이공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상하이에 이 디즈니랜드가 문을 연다고 이렇게 전해주신 거죠?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공원 가운데 하나인 디즈니랜드가 오는 16일 바로 다음 주에 중국 상하이에서 문을 엽니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다렌완다 그룹이 장수성 성도인 난창에 또 완다시티라는 놀이공원을 개장했습니다. 디즈니가 겨울왕국을 비롯한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들을 앞세워서 최근 소득이 높아진 중국 중산층을 파고든다는 전략인데 비해 완다 측은 중국적인 전통과 특색을 살린 놀이공원으로 앞으로 전국에 15곳 이상 지을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두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벌이게 될 경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건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신을 미루라는 권고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여성들에게 임신을 연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WHO는 현재로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 결함을 가진 아기가 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임신을 미루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니 당분간 임신을 미뤄라, 아기를 낳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니카 알렉산더 WHO 대변인은 임신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부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하고, 또 그래서 임신 연기를 하나의 선택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임신을 얼마나 미루라는 겁니까?
네, WHO는 이번 권고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 주민들에게 임신 연기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알렉산더 대변인은 우리가 해답을 찾고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더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얼마 전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은 완치된 지 최소한 8주, 남성의 경우 6개월 후에나 임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지카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 등지에서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집트 숲 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성관계를 통해서 사람 간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가벼운 질환을 겪을 뿐입니다만,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뇌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태아가 사망할 위험도 큽니다. 또 무사히 태어나더라도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신생아 소두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 온드라스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산모가 최근 미국 뉴저지주에서 소두증 아기를 낳은 사례도 공개됐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오는 그 8월 5일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 하계올림픽, 이것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네,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즈는 브라질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신생아 소두증이 1,500건이 넘는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말 세계 각국 보건 전문가 150명이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것이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들 전문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까지 공식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민주당이 클린턴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은닉 소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com이 인도에 3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예비 경선 이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클린턴에 대한 이 주요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민주당이 대선을 향해서 굉장히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어제 하루는 앞으로 대선 가도를 달리는 데 큰 동력을 얻는 날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린턴 후보가 간절히 기다리던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 클린턴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직후에 클린턴 후보의 선거운동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동영상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In fact, I don't think there's ever been someone so qualified to hold this office. She's got the courage, the compassion, and the heart to get the job done.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보다 대통령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자리임을 잘 알기에 전 국무장관이자 영부인이었던 이 클린턴 전 장관이야말로 대통령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이 열정을 갖고 클린턴 후보의 대선 운동에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 이 다음 주 이 경합주인 위스콘신 주에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클린턴 후보의 대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 지지 선언이 어제 샌더스 의원과의 만남 직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면담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샌더스 후보에게 경선 중단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이 샌더스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이후 백악관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her in the near future to see how we can work together to defeat Donald Trump.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와 가까운 미래에 만나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또 상위 1%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클린턴 후보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 협력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경선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네요.
예,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다음 주에 있을 워싱턴 DC 경선에도 참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경선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샌더스 후보가 끝까지 이 경선 완주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샌더스 후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영향력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사회 불평등을 없애자는 일종의 이 정치적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비록 대통령이 되진 않더라도 전당대회 때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민주당의 정강에도 영향을 끼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선 완주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클린턴 후보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다음 주 워싱턴 DC 경선을 끝으로 사퇴할 것이란 일부 예측도 있고요. 결국엔 클린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로 한때 거론됐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워런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으로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요.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을 당시에 클린턴 후보를 대신한 인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워런 의원이 어젯밤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건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I'm ready. I am ready to get in this fight and work my heart out for Hillary Clinton to be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워런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냈습니다만 클린턴 후보가 직면한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일명 이메일 논란인데요.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면서 계속 이 이메일 논란을 문제 삼고 있고요. 유권자들 역시 이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의 정직성과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항소법원이 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몰래 보유할 헌법상의 권리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예,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소지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총기 보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기 위해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예, 자, 앞서 연방대법원은 개인이 집안에서 총기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네. 공공장소에서 몰래 총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부 주민이 이 지역 경찰국으로부터 총기 소유 신청이 거부당하자 이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캘리포니아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지난 2014년 하급법원 재판에서 법원은 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자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 관이 이에 항소했고요.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캘리포니아의 주법을 옹호하면서 앞선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예, 이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소유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이 총기 은닉 소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이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등의 이 총기를 소유해야 할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협이 되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그런 증거들을 하는 거죠.
네. 자, 미국에서 이 총기 소유 관련 논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도 역시 많은 논란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 총기 소유 논란의 핵심이 바로 미국의 수정헌법 2조인데요. 이 법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밝히고 있는 이 권리장전의 두 번째 조항일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만큼 미국에서 이 총기 소유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총기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관련 소송이 또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경우도 몇 차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 옹호단체인 전미총기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 진보 진영 논리에 치우친 논리라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소송 역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com이 인도에 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의 기업인들과도 만났는데요. 제프 베저스 아마존.com 최고 경영자는 이 자리에서 인도에 3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3년에 이미 인도에 진출했는데 이번 투자로 인도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예,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입니다. 초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한 주요 회사 중 하나인데요. 1994년에 창립됐고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사 자산 총액은 650억 달러, 순이익은 거의 6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시가총액에서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제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미국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소매업체가 됐습니다.
네, 자, 이 아마존.com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이 남미 대륙에 있는 강 이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는 다름이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꾸기로 하고 나서 이 사전에서 적당한 이름을 찾았는데요. 이 베저스 최고 경영자는 뭔가 이국적인 느낌의 이름을 원했고 특히 이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담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마존을 회사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아마존.com 인도에 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겠죠?
그렇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도 7.6%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중산층이 늘고 손전화,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자도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0년에는 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 현재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순위는 인도인들이 창업한 플리카드와 스냅딜이란 업체가 1위와 2위에 올라있고요. 아마존.com은 3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은 것 같군요.
예.
자, 그래서 그런지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인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밝혔다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은 지난 2013년에 이미 인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이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인도는 아마존 사업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라면서 인도 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고 이제 투자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또 이 아마존이 이미 인도에 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인도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인도가 이렇게 좋은 시장이라면 인도에 눈독 들이는 회사가 아마존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중국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도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이 현지 인력 채용에 본격 나섰다는 보도가 이번 주에 나왔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인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도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애플사의 팀 쿡 최고 경영자도 지난 5월에 인도를 방문하고 모디 총리와 만나는 등 인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도 지난해 10월에 인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워런스의 노래입니다. The Time of Life 함께 들어보시죠. Now I have the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like this before.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Cause I had the time of my life, and I owe it all to you.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Now I finally found someone to stand by me.
Bye.
had the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Never felt.
Yes, I swear it's the truth, and I hope i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뭔가요?
방공식별구역은 영어식 표기로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줄여서 ADIZ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공 바깥의 공해 상공에 각 나라가 설정하는 공중구역을 말합니다. 각 나라는 영토와 영공을 갖고 있고 바다와 맞닿은 국가들은 영해까지 갖게 되는데요. 영토와 영해, 영공은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허락 없이 침범했을 경우엔 불법 행위로 간주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 항공기나 전투기의 경우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해당국으로서는 이미 영공에 들어온 뒤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영공 바깥의 공해 상공에 영공보다 훨씬 넓게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서 무단 침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항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무선으로 적군과 아군 식별을 요청하게 되고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되면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조종사가 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공기를 퇴각시키거나 요격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근거.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의 국방부나 안보 관련 기관에서 지정하는데요.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항공기나 군용기의 무단 비행 자체가 국제법으로 금지되진 않습니다. 다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요격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는 건데요. 때문에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각 나라의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한 일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인접국 간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칠 경우 외교적 문제를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법상 공해상공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 군용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한데요. 정찰 비행뿐 아니라 각종 무기를 발사하거나 훈련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을 포함해 자국과 인접한 공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근거한 공해 상의 자유로운 비행과 훈련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의 역사.
방공식별구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 해안가로부터 적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가장 먼저 선포했는데요. 특히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전면적으로 선포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이후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20여 개 나라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러시아 등은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자폭 테러를 한 2001년 9.11 테러 이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와 워싱턴 DC에 걸친 수도권에 특별 방공식별권인 워싱턴 DC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1951년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 공군에 의해 설정됐는데요. 2013년 12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겹치지 않는 범위로 방공식별구역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이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 홍도, 남방 상공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국이 관할하는 지역 상공이 포함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의 때 랴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한국의 이어도 주변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샀는데요. 최근에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일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둘러싼 베트남과 타이완,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there's growing anxiety in this region and in this room about China's activities on the seas, in cyberspace, and in the region's airspace. Indeed,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has taken some expansive and unprecedented action.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이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I'm really stuffed. I'm really stuffed.
'Before we find out what thi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t's time for dessert. What should we get?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Are you sure you are really stuffed?
Yes, I'm very sure. So you go ahead and order dessert yourself.
Okay.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it's time for dessert. What should we get? 야, 이제 디저트 차례야. 뭘 먹을까? 라고 하자 제이슨은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나 배가 너무 불러. 디저트 들어갈 자리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Are you sure you are really stuffed? 너 정말 배가 부른 거지? 라고 다시 묻자 제이슨은 Yes, I'm very sure. So you go ahead and order dessert for yourself.
아주 확실해. 그러니까 너만 디저트 주문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m really stuff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t's time for dessert. What should we get?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Are you sure you are really stuffed?
Yes, I'm very sure. So you go ahead and order dessert yourself.
Okay.
네, 오늘의 표현은 I'm really, R-E-A-L-L-Y, really stuffed, S-T-U-F-F-E-D, stuffed. I'm really stuffed.
If you say that you are really stuffed, you are saying that you are very full from eating something. Stuffed. Stuffed는 무언가 꽉 찼다, 막혔다는 뜻이죠. 그래서 I'm really stuffed는 배가 너무 부르다, 잔뜩 먹었다, 또는 포식을 했다는 뜻으로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he is really stuffed.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디저트 먹자고 하자 제이슨은 나 엄청 배불러. 디저트 들어갈 자리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라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t's time for dessert. What should we get?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Are you sure you are really stuffed?
Yes, I'm very sure. So you go ahead and order dessert yourself.
Okay. Let's review. If I say that I'm really stuffed, it means that I am very full from eating something. I'm really stuffed. I'm really stuff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벌린이 부른 Take My Breath Away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6년 6월 10일 오늘,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74세였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구엘공원과 카사바트노 등 빼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가족 대성당입니다. 마치 옥수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첨탑과 내부 장식, 그리고 곡선만을 사용한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성가족 대성당.
La Sagrada Familia, the unfinished. In 1883, Antonio Gaudi accepted the commission to continue the construction.
이 성가족 대성당은 1883년 착공돼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우디는 말년에 거의 성당에 살다시피 하며 성당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1926년 오늘 필생의 역작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오늘날까지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63년 6월 10일 오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 소련이 대기 중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Total war makes no sense in an age where great powers can maintain large and relatively.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졸업식 행사에 참석한 케네디 대통령이 이날 졸업식 연설을 통해 이른바 평화 전략을 공개한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한 다른 나라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또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케네디 대통령은 이 평화 전략이 모든 핵무기의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냉전 시대 해빙을 위한 기념비적인 연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